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월 9일을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가 애도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카터 전 대통령 부고 포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 국민들이 그날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지미 카터 대통령의 추모에 경의를 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저 세계인들도 이 엄숙한 추모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카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백악관 등 모든 공공 건물과 부지, 모든 군 부대와 해군 기지 및 미 영토와 소유지에 있는 연방 정부의 모든 해군 선박에 미국 국기를 반기로 개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공사관, 영사관 및 모든 군사시설과 해군 함정 등에도 조기 개양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카터 대통령은 인격과 용기, 연민을 가진 인물로 평생 봉사를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과 국민의 겸손한 종이자 세계 평화와 인권의 영웅적 옹호자였으며 도덕적 선명성과 희망찬 비전으로 우리나라를 치켜올리고 세계를 변화시킨 명예로운 리더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현재 교육부와 에너지부가 창설됐다며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그의 노력은 그의 외교정책의 핵심이 돼 핵무기 비확산과 파나마 운하조약 체결, 1978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협정 중재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39대 카터 전 대통령은 29일 조지아주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로 그의 장례식은 워싱턴 DC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어제 100세 나이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오늘 세계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정치인 한 명을 잃었고 캐나다는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잃었다며 모든 캐나다인을 대표해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카터 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지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 협상을 도왔고 국내적으로는 그의 행동과 개혁으로 1980년대 경제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카터 전 대통령 별세 소식에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카터 대통령 임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협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X를 통해 지미 카터는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변함없이 지켜온 옹호자로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웠다며 프랑스는 그의 가족과 미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생각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담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며 유족과 미국 정부, 미국민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 별세에 미국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한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성명을 통해 아내와 나는 무안에서 극심한 인명피해가 난 끔찍한 항공사고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이어 한국민이 참사를 애도하는 가운데 모든 희생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3종 기도 후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슬퍼하는 한국의 많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중함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무모한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지난주에만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소모품 취급을 다방하며 희망 없는 공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 대행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중함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개최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국방력 강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내년에도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국방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올해 국방과학과 군수공업 부문의 거대한 활약을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 방침과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김 위원장의 이번 대미 발언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최강경 대미 전략이라는 표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협상 전략적 성격이 포함된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취임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회담 얘기를 넙죽 꺼내는 게 협상 전략 측면에서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뭐 아주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 오히려 이게 자신들의 협상 입지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지위가 결코 호락호락하긴 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돕보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판세 등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드러내면서 대미 압박 메시지의 효과를 높이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자주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 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고 있다며 올해 우리는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 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최강경 대미 전략이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미한연합훈련 강화 등에는 핵무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기존의 강대강 대응 전략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 따로 내놓은 정책 방향이나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충격과 탄핵 정국에 휘말린 한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했는데도 북한의 반응은 일부 사실 전달 수준의 보도만 했을 뿐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11,000명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량의 탄약과 무기류가 지금 러시아로 이전이 됐거든요. 이걸 단기간에 북한이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쪽 소식은 외면하고 있다. 표시가 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으로선 적대감이 더 컸던 윤석열 정부가 내란 혐의를 받고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칫 자신들의 개입이 역풍을 몰고 올수 있다고 보고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나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한국통일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내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대외 메시지는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대내외 정책 발표 없이 금년도 성과 선전과 내년 10월 당 창건 80년, 2026년 1월 제9차 당 대회에 대비한 체제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 가장 반동적인 국가로 언급하며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등을 천명했으나 핵무력 고도화 관련 구체적인 과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양상과 북한군 파병, 한국 전국 상황 등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와 내년도 8차 당대회 마무리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22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정권 교체기를, 한국은 리더십 공백기를 당분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동안 신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행정부가 출범을 해도 대북 정책 관련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이 남한 사정도 이게 수습되고 북한이 뭔가 대응해야 될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까지에는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김 기자, 북한은 올해 군사 동맹 수준의 신조약 체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까?
북한 매체 보도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직접 평가한 대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해온 러시아와의 신조약 체결 등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러우전쟁 북한군 참전에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군 희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전쟁 상황 등을 의식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에 북한에 대한 불편함이 트럼프의 뉴스위크랑 또 기자회견 두 번에서 다 드러난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강조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걸 놓고 포석을 하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 또 북한 내부 국내 정치적인 고민도 읽혀요. 희생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러우 전쟁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혹시 이번 저둔 회의에서 고위층 인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통일부는 이번 인사에서 외교와 군사 부문 위상이 강화됐다며 북러 관계에 따른 외무성, 외무성 총참모장 위상 제고가 반영돼 최선희와 리영길이 정치국 위원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내각 총리직이 김덕훈에서 박태성 당 과학교육비서로 교체됐습니다. 김덕훈은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 임명돼 내각에서 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박태성은 2023년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고 당 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며 북러 과학과 우주 교류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향후 러시아와 경제, 자원, 우주, 군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면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를 대체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이번엔 예년보다 일찍 보도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개최 보도 없이 5일간 회의를 진행한 후 종합 보도를 하는 등 개최 시기, 발표 형식이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무모한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희망 없는 공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27일 러시아 쿨스쿠스에서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북한군에서 지난주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n fact, we assess that they resulted in heavy casualties. For these North Korean forces, our estimate is that to date they have suffered more than 1,000 killed or wounded in this particular.
중거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 돌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목격하는 이 같은 인해 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이로 인해 북한군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북한군이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에 나올러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이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고도로 세뇌당해 공격이 소용없는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have reports of North Korean soldiers taking their own lives. Rather than surrendering to Ukrainian forces.
또한 우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는 대신 자살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는 포로로 잡힐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앞으로 며칠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인해 전술 등 러시아 공격을 반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로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브루스클링나 헤리테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1차 세계대전 당시 돌격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 대행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27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순번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6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상황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위대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연대와 헌신을 보여주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time for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s a great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을 당하는 등 국내적 변화의 요소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국내 문제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선 미국이 총체적인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연합사, 확장 핵 억지력, 워싱턴 선언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더 많은 협의와 토론,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7일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니뇨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에 대한 그의 신뢰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것은 한국 국민과 그들의 헌법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파트너의 내부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비상겸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5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26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 한국제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지침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 정부는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며 공동 지침은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보강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7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핵무기, 재래식 군대, 미사일 방어를 아우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일 간 광범위한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와 소통, 계획 수립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continuation of ongoing discuss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bout extended deterrence.
이어 이번 발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직후 언급한 미일 핵 공유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미일 간 확장 억제 대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시바 총리가 핵 공유 제안에서 물러서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일이 확장 억제 지침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 having the talks and reinitiating the guidelines and publicly declaring that, it really sends a signal that we are all.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확장 억제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며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행위자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미한일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23년 7월 설립된 핵협의 그룹이 1년 만에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을 국내 총 생산의 2%로 늘리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 대비 9.4% 늘어난 약 550억 달러 규모로 올린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수십 년 동안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1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55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7일 방위비를 포함한 2025 회계연도에 집행할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방위비 예산에는 특히 적의 타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생산 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조치는 우리의 방위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새 정상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한동안 대대적인 구상들이 발표되진 않더라도 실무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지금까지 3국 협력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떠나게 됐다며 차기 지도자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맡고 싶어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til now, the personal roles that Biden, Kishida, and Yoon have played have led.
고토 국장은 정상들의 개인적인 헌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 지역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3국 협력의 필요성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각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며 3국 모두 억지력 유지를 원하며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상 수준에서는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무 수준과 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도전을 겪고 있다며 3국의 실제 의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세 나라 정부가 모두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며 핵심 질문은 3자 협력을 확고히 제도화하려면 우선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question is if you want to lock in and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operation, you need buy-in from the new leaders.
각 정상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3국 협력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국익에 따라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의 전제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것이 공통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신임 지도자가 자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협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로 한국의 전국 혼란을 꼽으면서 의문점은 한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one is
based on the current turmoil in Korea and what it may lead to.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한국의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을 이용했던 전력이 있다며 미한 동맹의 특정 측면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중국에 대해 유별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다소 동조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한일 협력에 혼란이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VOA와 통화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 여러 파벌이 있다며 큰 틀에서는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ll be some internal debates among the DP and how to proceed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trilateral, but
여 석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기능적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반적으로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미한일 협력이 잠시 멈출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한일 협력체 내의 특정 기능과 특정 실무 그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꼽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롭고 대대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향후 미한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을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thinks about alliances as an important part of American foreign policy. He thinks about them as sort of something that America does for other people.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개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해온 3자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는 한일과 협력하는 대신 시진핑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일본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약속한 것이 엄청난 국내 정치의 압력에 휘둘릴 수 있고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진전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조기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한국이 이미 맺은 약속을 이행해 60주년을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일본은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 정부들이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에는 후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3국 협력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내년부터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미국 상원에서 국가 안보 정책을 감독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의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핵무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들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맡게 될 존 듄 상원 의원이 새 의회 상원 총 21개 위원회에 배정될 공화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일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에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 명단은 새 의회에서 상원 승인을 거쳐야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해온 인사들입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한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부담 고무협정을 농유해야 한다며 또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등이 담긴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과 관련해 위커원이 이번 회의에서 추진했던 국방수권법안 포함 노력이 새 회기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새 의회에선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으로서 위커원이 제안한 방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리시 의원도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8월 VOA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역량 강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 시원은 영내 핵자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대중국 경쟁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회기에 발의했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는 새 회기에서 이런 법안이 다시 상정돼 처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밖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리 시원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리 시원과 위커원은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 인사로 분류됩니다. 삼선인 리 시원은 116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의 최고위 공화당 인사로서 특히 중국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같은 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사선에 성공한 위커 의원은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으로 리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스라엘과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며 전 세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하원에선 차기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에 각각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공식 임명은 내년 초 하원 승인 후 이뤄집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마스트 의원은 약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 복무하던 중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마스트 의원의 입장은 크게 알려진 바 없는데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등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트 의원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어 새 회기에도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로저스 의원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비한 영내 및 본토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 4월 VOA에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a good move, but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don't agree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about. You know,
로저스 의원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내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여름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의주 일대에 아파트 형태의 주거 건물 200여 채가 들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주택 수백 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넓은 벌판 곳곳에 세워진 고층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로 주택단지가 초토화된 장면과 곳곳에 이재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천막단지가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아파트 형태의 새 고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새 건물은 6개에서 7개 지대에 분산돼 있으며 일부 건물은 층수가 꽤 높은 듯 그림자가 매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건물의 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그림자를 토대로 세어본 결과 의주군과 위하도 등지에만 최소 200채가 넘는 새 건물이 식별됐습니다.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 지대는 이전까지 저층 건물이 모인 형태의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이들 마을을 대체했습니다. 그만큼 수해 피해가 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 건물의 등장과 함께 이 일대에서 사라진 마을의 수만 수십 개, 주택을 기준으론 수백 채에 이릅니다. 현재 이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 잔해, 즉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수해 피해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 건물이 들어선 지대를 중심으로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단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자강도와 양강도 등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이 지대가 추후 집중호우를 견뎌낼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중순, 의주군 일대에 또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복구 인력이 머무는 천막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차거나 압록강과 맞닿은 숲과 길목이 물에 잠긴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새롭게 복구한 일부 다리는 2차 호우로 끊어지거나 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수해 예방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8월 BOE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노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로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란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A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회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단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 매우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체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서 폭발한 사고기는 꼬리 부분 외에 나머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사망자들의 시신 역시 신원 파악이 어려울 만큼 참혹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습니다.
네. 사고기가 왜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걸까요?
예, 보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조류 충돌이 원인입니다. 사고기는 착륙 직전 오른쪽 엔진이 화염에 쌓였고요. 이로 인한 기기 오류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네. 사고 직전 상황이 매우 급박했을 것 같아요.
예, 사고기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승객 175명과 조종사 등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가운데 출발해서 어제 아침 8시 54분에 무안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은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요. 사고기 기장은 불과 2분 뒤 조류 충돌을 알리며 조난신호를 보냈습니다. 사고기는 당초 예정했던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서 반대편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사고 초동보고 시간은 9시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륙 허가부터 사고 보고까지 10분이 채 안 된 시간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류 충돌이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봐요.
예, 조류가 항공기에 충돌하면 기체 작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예. 추락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쇠대가 항공기 엔진 등 주요 구조물에 빨려 들어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기는 이례적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대형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네.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외벽을 들이받으면서 폭발한 겁니다.
네. 그동안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이 한국 내 공항 중에서 가장 많았다죠.
그렇습니다. 무안공항 주변은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조류의 먹이 활동이 쉽고 영산호 등 주요 철새 서식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한국 내 14개 공항 가운데 조류 충돌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습니다.
네.
공사 측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주류 충돌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건에 달했습니다.
사고 수습은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네.
사고기가 폭발해서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타면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랜딩 기어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당국은 사고기의 기기 고장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총 179명인데요.
네.
한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를 해외까지 넓히면 역대 세 번째인데요.
네.
1983년에 소련 공군기에 격추된 대한항공 여객기는 269명, 그리고 1997년에 괌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때는 22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한국은 대참사를 맞아서 지금 온 나라가 비통한 상황에 빠져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성탄절 휴일과
네.
연말을 맞아서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과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이었는데요.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사망자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망연자실, 슬픔 속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는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글로 넘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 한국은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그렇죠.
현재는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전국과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와중에 터진 대형 참사로 연말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상묵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겠네요.
예, 최 권한대행은 사고 직후에 무안으로 내려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대체 본부장을 맡아서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